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치 군사적인 수도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중심지도 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야기, 그런 말씀들이 어제 아침 읽은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려오려 했던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왕실이 자리 잡은 정치적인 중심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가,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가 자리 잡는 영적인 중심지, 종교적인 중심지도 되게 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런 명실상부한 모든 면에서의 중심지로 삼기 위한 노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려오려는 시도였습니다. 뜻은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 일은 다윗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다윗에 대한 신뢰에 흠이 가는 그런 일이 될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을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묵상했습니다마는 열심은 많았지만 신중치 못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다윗의 중심은 진심이었지만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했다는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하게 되는 마치 가까이 가면 큰 벌을 받게도 되는 그런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가 두려움의 존재이긴 하였으나 공포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인데 그것을 잘못 만졌다고 우사라는 사람이 적상하는 이런 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갑자기 졸지에 하나님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모시게 되었는데 그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언약궤가 공포의 대상이거나 저주의 상징이거나 그렇지 않고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심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선하신 손길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에 힘입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의 통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첫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북쪽에 있었던 두로왕 히람의 지원을 받아서 왕궁을 잘 건축했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 예루살렘에서 자손들이 많이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번성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는 외부적으로 우호적인 세력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은 항상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의 종교가 넘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또 이해관계가 국경선 따라 늘 상충했기 때문에 관계가 불편할 수도 있었는데 두로왕 히람이 여러 가지 지원을 다윗에게 아끼지 않았고 그것을 통해서 왕궁을 잘 건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고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 식으로 표현한 역성혁명이 일어난 것이어서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생길 수 있었는데 그렇게 외부 국가가 다윗 왕조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그의 왕권이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대단히 좋은 징조일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아들들을 많이 낳았다고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다 같진 않지만 여러 부인을 두고 아들들을 많이 두었는데 이것은 고대 왕조가 흔히 하던 방법으로 지방에 있는 여러 제후들, 지방에 있는 여러 토호 세력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혼인 관계를 통해서 지지 세력을 확보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왕실이 번성해서 국정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윗은 안과 밖에서 권력의 기반이 든든해지고 있다는 점을 1절에서 7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8절 이하 말씀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내용이 두 차례나 기록되어 있는데 이 블레셋은 이 다윗 왕국 왕정의 초기 시절까지 굉장한 위협적인 세력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입니다. 원래 블레셋은 아모스 9장 말씀해 보시면 블레셋이 갑돌에서부터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이 갑돌은 지금의 지중해에 있는 크레테 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레테 섬에 살던 유럽 인종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유럽의 인구 대이동이 있을 때 밀려서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들로 상륙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이스라엘 지방의 이스라엘 땅의 지중해 해변 쪽에 많이 상륙해서 터잡은 이 크레테 사람들을 보고 블레셋이다 그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럽의 문명을 가지고 왔고 당시 말해도 가나안 땅, 이 팔레스틴 땅이 문명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었을 때 유럽의 지중해의 문명을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강한 무기 체계를 가질 수가 있었고 또 체격이 건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거인처럼 느껴지는 그런 족속이어서 공포심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마다 블레셋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땅을 모든 민족들에게 분배해 주고 난 다음에도 강력한 부족 국가들로 여러 도시들이 부족 국가 형태로 남아 있어서 다윗 때까지도 마치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블레셋의 기가 꺾이기 시작하는데 어린 소년 시절에 블레셋의 거장 장군했던 골리앗을 처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가는 곳마다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기 시작하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됐다 그러니까 블레셋 전체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지기 전에 빨리 이 다윗을 정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연합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블레셋의 군대를 이겨내는 방법이 이 다윗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상대해서 물리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이번엔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될까요? 하고 세밀하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이 방법으로 해라 할 때 이 방법으로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다윗이 블레셋을 두 차례 큰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의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그 제일 마지막 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했습니다. 두 차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주변 국가들의 다윗에 대한 평가가 확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늘 광야에 쫓겨다니던 낭인으로 살던 사람이었고 또 정상적으로 왕권을 물려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왕이 죽은 다음에 스스로 왕이 된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주변 왕국들이 보았을 때 정통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아직은 힘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고 열두 지파도 다 장악하지 못한 채 유다 지파만 겨우 장악했던 사람이다라고 과소평가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약점이 많았는데 이 몇 차례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주변의 모든 부족 국가들로부터 모든 민족들로부터 경계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약한 나라이기도 하고 신생 국가이기도 하고 또 인구가 그렇게 많은 나라이지도 않고 국토도 좁고 여러 면에서 취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윗 왕국이었기 때문에 외국 세력들이 만만하게 보기 시작하면 늘 침공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지역 자체가 절대적으로 식량 부족 현상을 심각하게 겪던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주변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였고 크고 작은 부족들이 다 광야나 이런 곳에 은거해 살았기 때문에 식량 부족 현상이 모든 민족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작은 식량을 서로 탈취하기 위해서 잦은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고 그 명성이 온 이방 세계에 퍼져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크신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평정하는 것을 통해서 이후로는 블레셋이 더 이상 결정적인 위협 세력이 되지 못하는 그런 소수의 부족 세력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물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그건 국지적인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도발을 일으킨 그런 경우에 불과했고 이 다윗시대 이후에는 블레셋이 점점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고 또는 여러 민족에게 동화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에 흡수되어 버리기도 하고 해서 위협적인 세력으로서의 국가로서의 블레셋은 소멸해가는 과정을 다윗 이후에 겪게 됩니다. 이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부족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의 외형적인 정복만이 아니라 그 땅의 실제적인 모든 문화나 종교나 또는 행정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장악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그 나라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신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일이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이 도전받게 되고 신뢰를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했을 때 언약궤를 모셨던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셨고 또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권력의 기반에 든든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강력한 세력인 블레셋을 진압하고 정복하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어떤 나라도 다윗의 왕국을 가벼이 보지 못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심으로 그 나라의 기반이 견고하게 되었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설명하면서 성경은 우리는 지금 다윗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라고 주어를 다윗으로 삼는데 이 성경 말씀 보시면 전체가 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주어가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를 이끄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명성을 얻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점을 강조해 줍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어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점점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왕성해지게 하시는 그런 삶의 주인 되도록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평안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